멀쩡히 잘 굴러가던 사업을요, 포기하기 위해서 현금 1,900억 원을 그냥 위약금으로 던지고 나온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게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야,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소설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에 그 국내 면세업계 1, 2위를 다투는 거인들이 인천공항에서 실제로 벌인 일입니다. 한때 무려 2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던 산업 전체가 완전히 구조적인 붕괴를 맞이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붕괴의 현장을 아주 낱낱이 해부해 봅니다. 그리고 그 파편송에서 시장 점유율이 고작 7%에 불과했던 가장 작은 후발주자가 어떻게 디지털 전략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을 쥐고 유일한 생존자이자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볼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여정의 베이스 캠프로 삼을 자료는요. 바로 며칠 전이죠. 2026년 5월 2일자로 발행된 노영우 컨설턴트의 현대면세점 디지털 기획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네요.
그렇죠.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 과거의 성공 공식, 그러니까 거대한 공간이랑 막대한 자본으로 그냥 밀어붙이던 볼륨 게임이 어떻게 산산조각이 났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대체한 이 데이터와 픽업의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기업의 체급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해야 하고 있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볼까요? 당장 눈에 띄는 좀 기형적인 지표부터 한번 뜯어보죠. 방한 외국인 수가 2025년 기준 1,894만 명입니다. 사상 최대치거든요.
네, 엄청나게 들어왔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한국에 오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면세점 누적 매출이 73억 달러입니다. 이게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란 말이죠. 관광객은 역대 최고인데 매출은 반토막 이하로 박살이 난 이 완벽한 디커플링 현상. 우리는 이걸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이 지표는요. 면세 산업이 겪고 있는 일시적인 침체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의 사망 선고에 가깝거든요.
사망 선고요? 와.
네. 2019년에 25조 원, 달러로 한 210억 달러를 찍었던 그 거대한 매출액의 실체를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당시 매출의 무려 70%가 그 따이공, 그러니까 기업형 보따리 상들의 대량 매입에서 나왔다는 건 사실 업계에선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 매출액을 막 뻥튀기 하려고 면세점들이 그분들한테 엄청난 손객 수수료를 쥐어줬던 그 극단적인 레버리지 구조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레버리지 구조가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당시 면세점들의 비즈니스는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소매 유통업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진을 깎아서 외형을 사는 금융거래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아,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장부 크기만 키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리베이트를 막 주고 대량의 매출을 끌어와서 장부상의 덩치만 냅다 키우는데 급급했던 겁니다. 그런데 2023년 이후에 손객 수수료가 정부 제재로 정상화되고 또 중국 정부의 통제까지 확 겹치면서 이 B2B 도매 거래망이 순식간에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군요.
네. 정상적인 회사라면 트래픽이 줄면 마진율을 방어하면서 고정비를 줄이면서 버티겠죠. 하지만 면세점들은 그 거대한 외형 축소에 맞춰서 유연하게 줄일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몸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야, 그러니까 애초에 25조 원이라는 시장 규모 자체가 고도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만든 일종의 장부상 환상이었던 거네요. 이건 마치 그 엄청나게 잘 나간다고 소문난 식당에 손님이 100만 명이나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매출의 70%를 단 세 곳의 대형 출장 뷔페 업체가 그냥 사가고 있었던 셈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출장 뷔페 업체들이 발길을 끊으니까 식당 금고가 텅 비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트래픽이 지금 역대 최고인데 금고가 비어있다는 건 결국 그 수많은 관광객들, 다시 말해 개별 여행객들이 기존 면세점의 낡은 채널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2025년 외국인 쇼핑 트렌드 지표를 딱 보면요. 그들의 동선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아주 명확히 드러납니다. 외국인들이 쇼핑 장소로 다이소, 올리브영, 무신사 같은 이런 로드숍을 꼽은 비율이 무려 49.6%로 급증했어요.
절반 가까이 되네요.
반면에 공항 면세점은 14.2%로 그냥 푹 주저앉았습니다. K-뷰티나 패션을 소비하는 메인 무대가 그 뻔한 공항 면세 구역에서 트렌디한 거리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프닝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인천공항 위약금 사태거든요.
아, 네네.
흔히 공항 면세점이라고 하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부르잖아요. 아무리 뭐 로드숍으로 트래픽이 다 빠져나갔다고 한들 출국하기 전에 그 남은 외화를 탈탈 터는 공항이라는 공간의 가치가 1,900억 원의 페널티를 감수할 만큼 폭락했다? 저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파트 월세 다 내고 그냥 도망쳐 나온 격 아닙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공간의 가치 자체가 폭락했다기보다는요. 그 공간을 빌리는 계약 구조 자체가 사업자들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올가미로 작용했기 때문이거든요. 인천공항공사가 채택한 여객당 임대료라는 이 변동 임대료 방식을 뜯어봐야 그 퍼즐이 풀립니다.
여객당 임대료요? 그러니까 출국하는 사람 머릿수대로 무조건 공항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 그 방식 말이죠?
정확합니다. 2023년에 입찰할 당시에 그 신라나 신세계 같은 대형 사업자들은 객당 한 9,000원대의 높은 임대료를 턱 써내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한 명 지나갈 때마다 9,000원씩이요? 와...
네. 과거처럼 사람들이 공항 면세점에서 고가의 화장품이나 명품을 막 턱턱 사줄 때라면 객당 9,000원은 뭐 충분히 감당 가능한 훌륭한 레버리지 도구였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방한객 8,984만 명이 출국 게이트를 지나갑니다.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미터기가 찰칵찰칵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물건을 사는 구매 전환율이나 객단가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 임대료는 오직 트래픽에만 100% 연동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완전히 엇나간 거죠.
야, 사람들은 이미 시내 다이소나 뭐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다 끝내서 짐만 무겁게 들고 공항을 걸어가고 있는데 면세점은 그 걸어가는 사람 한 명당 9,000원씩 공항에 꼬박꼬박 헌납하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네, 그 결과 손익분기점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외형에 집착해서 무리하게 입찰했던 거인들은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직격으로 맞았죠. 데이터를 보면 2024년 영업 손실이 롯데가 1,432억 원, 신라가 6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와, 적자 규모가 살벌하네요.
물건은 안 팔리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은 역대급으로 많으니까 문을 열어둘수록 손해가 나는 적자의 늪에 빠진 겁니다.
끔찍하네요.
이 상태로 남은 계약 기간을 꾸역꾸역 버티면 손실이 조 단위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1,900억 원이라는 그 거액의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피를 흘리면서 탈출하는 게 구조적으로 가장 저렴한 엑시트 전략이었던 셈이죠.
와, 이건 뭐 승자의 저주 정도가 아니라 기업의 존폐를 흔드는 구조적 함정이네요. 볼륨 팽창에 눈이 멀어서 묻지마 베팅을 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피바람이 부는 이 구조조정의 한복판에서 아주 흥미로운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현대면세점이죠.
맞습니다. 만년 4위 시장 점유율 한 7에서 8% 언저리에서 맴돌던 현대면세점이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면서 치어오르기 시작하잖아요.
현대면세점의 행보를 보면 이 비즈니스의 재미있는 역설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2018년에 시장에 진입한 후발주자였어요. 덩치가 작다 보니까 선발주자들처럼 거대한 따이공 네트워크를 구축할 시간도 부족했고 막대한 송객수 수료를 감당할 자본도 좀 달렸죠.
아, 돈으로 밀어붙이기가 힘들었군요.
네, 그래서 매출 비중에서 그 따이공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당시엔 약점이었죠. 그런데 시장의 룰이 바뀌고 거품이 확 꺼지자 이 작은 체급과 낮은 의존도가 거대한 구조 변환기에는 무시무시한 방어적 강점이자 기동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빙하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건데 근데 이걸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볼 수만은 없지 않나요? 2024년에 박장서 대표 부임 이후에 그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보면 정말 뼈를 깎는 계산된 움직임들이 보이거든요.
그럼요. 철저한 구조조정의 결과물입니다.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쳐냈어요. 당장 2025년 7월에 적자 덩어리였던 시내 면세점, 동대문점을 미련 없이 폐점했습니다. 핵심은 업계 전반에 퍼져 있던 그 볼륨 유지에 대한 강박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매출 규모에 연연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경쟁자들이 인천공항에서 막대한 위약금을 물고 도망치듯 엑시트하는 바로 그 타이밍. 2026년 1월 재입찰에서 주류와 담배 구역인 알짜배기 DF2 매장을 낚아챕니다.
제가 보고서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숫자가 바로 이때 써낸 입찰가예요. 객당 임대료가 5,394원이더군요. 경쟁사들이 9,000원대 그 거품에 물려서 피를 흘릴 때 철저하게 수익성이 보장되는 카테고리를 거의 반값 수준의 합리적인 리스크로 주워 담은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게다가 주류나 담배는 시내 다이소나 올리브영에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공항 면세점만의 확실한 락인 카테고리이기도 하고요.
아, 술, 담배는 공항에서 사야 제맛이죠.
이 일련의 선택과 집중이 만들어낸 결과표가 바로 사업 개시 7년 만인 2025년에 달성한 첫 연간 흑자입니다. 비록 영업이익 2억 원이라는 작은 숫자지만 산업 전체가 수천억대의 적자로 신음하는 와중에 만들어낸 턴어라운드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헤비극 챔피언들이 허공에 무리한 펀치를 붕붕 날리다가 스스로 지쳐 쓰러질 때 가장 체급이 작았던 라이트급 선수가 날렵한 후더크와 정확한 계산으로 결국 라운드를 따낸 거군요.
맞습니다. 규모가 곧 승리가 아니다라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증명한 셈입니다.
외형 성장에 집착하는 스케일업의 시대가 완난히 끝나고 철저한 수익성 위주의 라이트 사이징 시대가 열렸다는 걸 증명하는 역사적인 변곡점이네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거든요.
네,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이 라이트 사이징을 단순히 수익 안 나는 오프라인 매장 줄이고 임대료 깎는 다이어트 정도로만 이해하면 절반만 본 겁니다. 물리적 공간의 임대료와 인건비가 살인적으로 변해버린 산업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결국 그 물리적 제약이 전혀 없는 디지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디지털 기획이라고 하면 앱의 결제 버튼 디자인이나 예쁘게 바꾸는 역할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이 보고서는 디지털 채널이 유일한 탈출구이자 회사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일반 이커머스랑 면세점은 본질이 다른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요. 일반 이커머스와 면세점 디지털 기획의 난이도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오, 어떻게 다른데요?
일반 이커머스는 고객이 장바구니에 물건 담고 결제하면 그냥 물류창고에서 주소지로 택배를 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면세점 앱은 태생적으로 글로벌 룰과 국가기관의 촘촘한 감시망 한가운데 딱 위치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그냥 쇼핑몰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실시간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거든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고객 여권 정보 연동은 기본이고 뭐 항공편 API를 쏴서 이 사람이 진짜 오늘 출국을 하는 건지 몇 시 비행기인지 실시간으로 트래킹해야 하잖아요. 국가별로 복잡하게 얽힌 면세 한도 로직도 다 계산해야 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관과 관세청 시스템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실시간으로 연동돼서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물건이 공항 인도장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타임어택 변수입니다. 트래픽이 몰려서 서버가 한 10분만 지연되거나 데이터 연동에 에러가 딱 나면 공항 인도장에서 수천 명의 고객이 내 물건 어딨냐며 아우성을 치는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죠.
아, 이건 단순한 쇼핑앱 기획자가 아니군요. 관세청, 인천공항, 브랜드사, 사내 물류부서는 물론이고 무슨 알리페이나 토스 같은 글로벌 결제망까지 무려 15개가 넘는 부서와 시스템을 끝없이 조율해야 되는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의 설계자네요.
네, 오프라인 인도장이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디지털 데이터를 결점 없이 넘겨주는 디지털 핸드오프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에 가깝죠.
그렇다면 현대 면세점은 이 엄청난 백엔드 시스템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디지털 혁신을 하고 있습니까? 살인적인 공항 임대료를 피하면서도 그 다이소로 발길을 돌린 외국인 개별 여행객들의 지갑을 다시 열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여기서 현대백화점 그룹 차원의 거대한 생태계 레버리지가 등장합니다. 비전 2030이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그 최전선에 있는 무기가 바로 외국인 통합 멤버십인 H포인트 글로벌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바코드 보여주고 포인트 쌓는 리워드 앱이 절대 아니에요.
아, 그냥 포인트 카드가 아니군요.
네.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외국인들에게 최대 7%라는 파격적인 적립률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앱 자체를 외국인 여행자의 온갖 불편함을 싹 해결해주는 만능 유틸리티로 아예 설계를 해버렸어요.
보고서를 보니까 앱 안에서 파파고를 통한 실시간 통번역도 지원하고 뭐 모바일로 택스 리펀을 자동화해주고 심지어 택시 호출까지 한 번에 연동해놨더군요. 아, 이거 완전 슈퍼앱 전략이네요.
정확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낮에 현대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로 앱에서 택시를 부르고 출국하기 전날 밤에 호텔 침대에 누워서 앱으로 면세품을 결제해 다음날 공항에서 픽업한다. 야, 길거리로 흩어졌던 외국인들의 파편화된 소비 동선을 그 현대의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 안으로 완벽하게 가둬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구조를 완성하면 거대한 나비 효과가 발생해요. 고객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막대한 마케팅 비용, 즉 고객 확보 비용을 그룹사 전체 인프라를 통해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공항 한가운데 화려한 쇼룸을 특히 차려놓고 수십 명의 직원을 세워둘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고정비로 나가던 임대료와 인건비를 완전히 디지털 변동비로 완전히 치환해버리는 혁명적인 구조입니다.
와, 오프라인 매장에 남아있는 비효율마저 걷어내는 시도들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인건비 비싼 매장에는 그 무인 판매기인 스마트셀러를 촘촘하게 깔고 토스랑 협력해서 안면 인식만으로 1초 만에 결제되는 페이스페이를 도입했던데.
네, 맞습니다.
특히 저는 그 AI 뷰티 트립이라는 서비스의 기획 의도가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고객 피부를 스캔하면 AI가 분석해주고 다국어 결과지랑 맞춤형 화장품을 추천해준다. 얼핏 보면 뻔한 마케팅 기능 같은데 이게 고객이 원래 사려고 했던 5만 원짜리 단품 하나 대신 15만 원짜리 맞춤형 세트를 긁게 만드는 핵심 무기잖아요.
이야, 정확하게 간파하셨네요. 오프라인 카운터에 서 있던 뷰티 카운슬러의 역할을 AI가 착대체하면서 동시에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연동한 타겟 맞춤형, 즉시 할인을 팝업으로 딱 띄웁니다. 언어 장벽 없이 거절할 수 없는 타이밍에 혜택을 꽂아 넣어서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유도하죠. 결국 고객 한 명이 발생시키는 매출, 객단가를 디지털의 힘으로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100만 명 회원을 목표로 이 모든 시스템을 굴리고 있다니, 이쯤 되면 현대 면세점 디지털 기획자들은 엄청나게 진취적인 실리콘밸리 해커 같다는 느낌마저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현대백화점 그룹하면 부채 비율을 한 38% 수준으로 극도로 타이트하게 유지할 만큼 한국 대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중한 문화를 가진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파괴적인 디지털 혁신이 그 꽉 막힌 의사결정 구조랑 충돌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신 겁니다. 혁신이라는 단어에 취해서 기존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무작정 뒤엎는 이단화는 이런 보수적인 조직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아, 튀면 안 되는군요.
네. 노용호 컨설턴트의 보고서는 현대 면세점의 기획자들을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실험을 누적하는 관리형 혁신가라고 아주 날카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리형 혁신가요? 사고 치지 말고 데이터로 증명하라. 약간 이런 뜻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수백억 단위의 예산을 한 번에 태우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A/B 테스트나 고객 데이터 분석 같은 그 작은 디지털 실험들을 일상적으로 무수히 반복하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한 데이터를 쌓아올려서 경영진을 설득하며 최적화를 찾아가는 방식이죠. 보수적인 기업 문화 속에서도 어떻게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레퍼런스입니다.
자,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퍼즐 조각이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탁 완성되는 기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때 송객 수수료라는 그 달콤한 마약에 취해 덩치만 무한정 키우던 25조 원짜리 면세 산업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붕괴해버렸습니다.
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현대 면세점은 오프라인 점포의 물리적 확장이 아니라 데이터와 백엔드 물류를 정교하게 결합한 디지털 최적화라는 전혀 새로운 공식으로 흑자 전환이라는 성과를 증명해냈습니다.
비즈니스가 물리적 공간에 갇히는 순간 필연적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라는 오프라인의 중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핸드오프를 통해 고객의 여정을 매끄럽게 장악하고 비효율의 거품을 걷어낸다면 시장 점유율 7%에 불과한 작은 언더독도 언제든 삼업의 체질을 바꾸고 게임의 룰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한 아주 매력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이 심층탐구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몸담고 있는 비즈니스나 산업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혹시 트래픽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그 과거에 찬란했던 볼륨을 유지하겠답시고 아무도 오지 않는 화려한 성을 지키면서 막대한 고정비를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뼈아픈 질문이네요.
네, 현대면세점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과거의 방식으로 다시 스케일업할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에 날을 세워 정밀하게 라이트 사이징할 것인가?
결국 거대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자는 무조건 덩치가 큰 자도 단순히 자본이 많은 자도 아닙니다. 시장의 변화를 가장 기민하게 읽고 데이터라는 도구를 영리하게 활용해 구조적 비효율을 과감히 도려내는 자가 결국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이 며칠 동안 곰곰이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좀 서늘하면서도 짜릿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미는 낡은 면세 산업이 물리적 매장에서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멀지 않은 미래, 우리가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출국장으로 딱 나설 때 마주하게 될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요.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직원들이 호객 행위를 하고 막 눈부심 조명 아래야 화려한 명품관이 끝없이 늘어서 있던 그 거대한 공항 면세구역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어쩌면 그 자리엔 오직 우리의 스마트폰 앱과 안면인식 시스템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1초의 오차도 없이 내 물건을 뱉어내는 초고속 무인 자동화 로봇들만을 가득한 거대하고 조용한 데이터 물류창고로 완전히 대체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오프라인 공간의 완전한 소멸과 완벽한 디지털 통제가 만나는 지점, 그 흥미진진한 교차점을 한번 상상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울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